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이신데 반해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말로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곧 죽음이라는 것과 같고 필요하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그렇게 사는 비참함에 있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비참에 빠진 그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관계를 맺고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곧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상 중에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절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옛날 개역성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15장의 내용은 14장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엘렘 왕 그돌라오멜 이 왕이 이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통치를 못 버긴 이 서쪽의 나라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다섯 나라 민족이 반역을 꾀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엘람 왕이 또 주변 국가 자신을 비롯하여서 네 나라를 동맹하여서 응전하고 전쟁에 나가서 그 다섯 나라와 그 네 나라가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그 엘람 왕이 속한 그 네 개국 동맹 군사들이 다섯 나라를 완전히 대패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 조카 롯이 그 엘렘 왕 그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된 그것을 아브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한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롯이 잡혀가 있는 그 상태는 그 서쪽 그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친 엘람 왕과 그리고 더불어서 세 나라 왕과 군사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이 대적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동맹국, 4개국 동맹국을 쳐서 조카 롯을 빼오고 모든 가족과 친척과 재물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내용이 바로 14장 내용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승리 때문에 두렵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데 다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내게 온다면 도무지 이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패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아니면 패배를 했어도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큰 승리를 이룬 그때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는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까지 너는 가라, 너는 나오라, 너는 바치라, 너는 들으라, 너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은 있었습니다. 그 명령도 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성급이니라. 여러분 방패가 필요로 한 적 있었습니까? 언제? 방패 사러 다니지 않으시죠? 예.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를, 언제 보복이 일어날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와 소망과 믿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만 생각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정점을 찍으시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재빨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신다는 이 말씀, 내가 상급이다. 그리고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주겠다 하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못 찾을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하늘 나라에서든지 내가 상급이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찾을 수도 없거니와 다른 약속을 찾는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주신다는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만약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시는 그 지극히 큰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아 믿음의 조상이니 그럴 수 있겠구나. 참 놀랍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 그 믿음이 크도다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얘기해요. 마치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달라고 하는 그것처럼 이 대목이 저는 참 친근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나하고 많이 다르지 않구나. 마치 현실이라고 하는 작고 어둡고 답답하고 검은 안경을 썼는데 거기에 감지되는 무언가를 또다시 달라고 하는 우리처럼 자기 속내를 비치면서 불안한 마음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는 그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사람의 힘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손이고 두 번째가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로 주신 것입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적들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 중에서 주인이 그러한 경우에 종을 자기 상속자로 삼아서 자기를 봉양하게 하고 또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자기 인간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내 종, 내가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투정을 부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짙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심중에 박혀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생각과 그 세상의 대안들이 잠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지점 중에 아브라함이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 주목해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사.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4절 보면.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자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자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4절까지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지 실망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지금 몸달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만 생각하시고 그 일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오셨어요.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겠죠. 수없이 펼쳐진 그 별들을 아마 그때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별이 항상 그 별인데 그런데 유독 그날은 그 전의 별들과는 전혀 다른 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진 별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별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운전하시면서도 한번 하늘을 보시고 뭐 별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별들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덮여진 그 별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찬송이 마음에서 울려 나온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찬송이 393장 2절 찬송이에요.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16절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되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무데도 의지할 바 없어서 누구에게 기댈 데도 없어서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밝은 빛은 아닐지라도 그 희미한 빛을 뿜어내는 그 별빛을 더듬어서 그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밤에도 빛을 보이시도록 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덮여진 그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몇 빛의 속도로도 몇만 광년이나 떨어지는 그 별, 무별, 이름 없는 그 별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도 그 별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별 하나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신실한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느지막히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때에도 그 불평하고 그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설득하시고 내가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에게 믿음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이 나타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동일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믿음이지만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 말을 뒤집으면 조금 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믿음의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 반대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어떤 개념이 있을 텐데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관련 구절들이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한 자라고 내가 스스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 그것이 어떤 복이든지 천국이든지 그것을 그 사람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신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경건하지 않는 아니한 자, 그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두려워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받는 순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보다 위대하고 큰 약속이 없을 만치 큰 약속을 받는 그 중에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푸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설명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애달픈 마음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신 이 사건을 보면 아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이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으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어떤 여호와요? 성경을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항상 성과 수와 격을 따집니다.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 단수 명사인지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여서 문맥에 맞게끔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무별과 동치되는 자손이면 자손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손은 분명히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허투루 실수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손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준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자손들, 그 자손들이 결국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난 그 하나님의 상속자, 만유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자손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다르지 않는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각 사람들이 모여있고 각자 이름과 꿈과 이상과 목적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이름 안에서 이제는 나의 꿈과 나의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기뻐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다가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옮겨진 바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느 하나 의지할 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생활 속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바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간절하게 애달파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넘어주시면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나질 않고 말씀의 이상과 능력들을 다 소멸한 채 말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할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육신의 생각과 자랑과 세상의 방편들로 가득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자라라는 그 세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도 먹지 못한 채 그렇게 어둠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설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셔서 그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아 누구는 그 믿음이 좋더라 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줄 만세전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그건 하나님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바울이 어디서 고백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소망 없고 비참 가운데 놓여있는 그 절대 믿음을 갖지 못할 것 같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과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되어서 그가 이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의 행함과 그의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빠진 우리라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나음을 입혀주시고 상실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짓눌린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 줄 고백하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를 끝까지 주목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주님 지금도 이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여 또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또 슬퍼하며 고통할 때가 많은 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내가 지금 이기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한 자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소유와 능력과 지혜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그 의를 붙들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을 구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